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 한 번만 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생각해 보았죠, 그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빌레몬이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지간히 괜찮은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주인의 품을 도망쳤다. 그 시절에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로서 고달팠다. 물론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당히 괜찮았을 주인이었을 빌레몬 같은 사람의 품을 떠나 달아났다. 오네시모는 상당히 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종들에 비해서 조금 더 거칠고 어쩌면 조금 더 불량한 종은 아니었을까 추론해 볼 수, 그냥 추론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곳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만난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골로새에서부터 그 멀리 떨어진 무려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됐을까? 우리가 추론해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지역,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금방 눈에 띄는 작은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감출 수 있는 큰 도시를 찾아서 그냥 그렇게 먼 곳까지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냥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먼 곳,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그렇게 떠나서 왜 또 감옥에 갇혔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추론해 보면 나쁜 짓을 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저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또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지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집에서 달아난 종입니다. 거기다가 멀리 이 잔머리를 굴려서 멀리 큰 도시 로마까지 가면 더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먼 곳까지 달아났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또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로마 감옥까지 도망간 그 한 노예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쓸만한 사람을 관심을 갖잖아요. 잘 길러놓으면 일당 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쓸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돕고 잘 세우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자질을 따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과 다른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재능과 자질을 가졌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자여서 누구든지 어떻게든 변화시키시고 역인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바꾸어내실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어쩌면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지탄하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로마의 감옥까지 그 어떤 장소든지 가르지 아니시고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다시 돌려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영광을 우린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약해지는 겁니까?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약해지는 거죠. 사람을 바꾸어내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질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릴 때 교회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직한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을 여러 부분에서 느끼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책을 사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책 사보기가 힘이 들었어요. 가난해서 책을 사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돈을 주고 책을 살 수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보고 책 좀 사서 읽어서 좀 제발 좀 익숙한 설교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교 좀 하라고 교회가 저보고 책을 사볼 수 있는 또 돈도 또 주셔요. 따로.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출판사에서 책을 그냥 보내줘요. 나는 사보고 싶은데. 참 세상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다. 돈을 주고 사볼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을 보내주고 너무 간절히 목마른데 사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도울 생각은 세상은 안 해요. 세상은 그저 함직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통한 유익을 얻는 것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지만 복음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오네시모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 출중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 중에 손에 꼽을 만한 그 탁월한 사람 바울을 그 오네시모 같은 인물을 섬기고 만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기독교가 복음이 그런 세계를 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쓸만한가? 저 사람이 잘 길러놓으면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람 하나를 천하같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을 섬길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진리의 힘이 사람을 참되게 바꾸는 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그 영혼들을 섬기고 바꾸어 놓는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나누어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이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서울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말씀의 권능과 복음의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모이는 숫자가 작아진다, 사람들의 모이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약해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권능들이 약해지면 그건 정말 교회가 심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도록 감옥 안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이 만드는 진실한 변화가 영혼들의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복음의 기독교의 속성들이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저 문제가 없고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죠? 오늘 이 오네시모는 그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주인의 집을 도망쳤는데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모르기는 해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요. 그 먼 곳까지, 그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뭔가를 훔쳐서 달아났을 가능성이 큰 이 종, 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기독교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언제나, 신약 성경이 복음을 소개할 때 언제나 쓰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전에는, 이제는 이에요. 전과 지금이 딱 대조가 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기독교를 경험하고 주님을 딱 만나자 유익한 자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이 사람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웃들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다름이 그 사람 속에 새 생명과 함께 딱 들어오자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아는 유익한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은 유익한 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자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은 학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지나치게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꾸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평가하려고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가? 그저 남들이 보기에 내가 성공했다고 평가받는가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유익한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가 세상은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익한 자인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유익이 되고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덕분에 또 내가 복을 받는 그런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평생을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게 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기적인 욕심꾸러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들이 볼 땐 좀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똑같이요. 속은 똑같이 자기밖에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돈이 최고라는 신화들을 끝없이 만들어내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보게 될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저주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유익한 자로 세상을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딱 들어올 때 정말 행복하고 위로받고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아빠답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갈 때 아내가 아 정말 응원군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저를 맞아야 될 텐데 제가 딱 들어갈 때 짐이 또 하나 왔구나 이러면 사실 좀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웃들이 유익을 얻기 시작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동료들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아무 관심 없이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꾀나 부리고 살던 오네시모가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눈속임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주를 섬기는 줄 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유익한 자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는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유익케 하는 삶을 사는가? 평생을 만나서 정말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배필과 배우자를 유익하게 하고 사는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보는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에는 그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여기 내 신복이라 하는 요 표현은 영어 성경은 My own heart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다,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을 턱 놓고 뭘 맡겨도 아무 왜곡이 됨이 없이 저 사람은 내 마음이야. 아무것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이고 나 자신이다 이렇게 믿을 만큼 오네시모는 너무나 유익하고 요긴한 인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지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을 턱 놓고 아무 스트레스 없이 저 사람은 내 심장이야, 저 사람은 나 자신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데 주인의 집을 도망쳤던 이 종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부를 만큼 오네시모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놀랐던 것은 여러분 12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전에는 그가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데, 지금은 그가 나의 심장인데 나의 마음이고 나 자신인데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를 내게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요긴한 인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같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너무나 요긴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회성의 회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은 이런 사회성이에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만 신앙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요긴한 인물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옆에 두고 써요. 그냥 옆에 두고. 그러면서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내가 너무 요긴해서 그냥 데리고 쓰니까 용납해줘 이렇게 말하기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깨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볼 때 복음에 너희가 이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두 가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2장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소개한 게 바울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 전반부 2장 1절부터 그 전반부가 다루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뭐였죠? 모든 담벼락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유익하고 지금은 신복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이를 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까? 여러분, 빌레몬의 용서와 빌레몬과의 관계의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레몬하고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레몬은 모르는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거듭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봤을 때 뭐라고 느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모든 영광스러운 변화는 잘못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복음의 그런 사회성이 무시될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쌓여있던 담벼락들을 무너뜨리는 그 복음의 사회성이 드러나고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은 조롱거리와 손가락질거리로 전락되는 거예요. 지가 뭐 거듭났다고? 지가 뭐 새로워졌다고? 나는 아직도 그가 나한테 한 나쁜 일이 생생한데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말은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로, 빌레몬에게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남서울 교회를 오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이창동 씨가 밀양이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아들을 잃게 돼요.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아들이 결국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남자, 이 밀양의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그 고통을 지나면서 신앙의 마음을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겨우 힘을 얻어서 그 사람 용서할 마음을 품고 교도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이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는 평화 가운데 삽니다 하는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결심하는 그 대목이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복음을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렇게 자녀를 잃은 부모, 자녀를 죽인 당사자인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용서의 선포를 받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가 정말 그 자유를 얻었으면 그는 가서 그 여자 주인공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게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기독교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기독교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관계되는 것처럼 자꾸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연장선으로, 열매로,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우스꽝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길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얼마나 요긴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정당화하지 않고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행위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하러 가고 있는데 형제에게 고통을 준 일이 생각이 나면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예배를 드리던 길을 돌이켜서 그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기독교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화해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영혼들을 다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이 분노하면서 끝까지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묻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 신복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그 옆에 두고서 정말 감옥에서 부자연스러운 그의 많은 한계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극복하면서 꾸준히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게 바울의 진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돌려보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편지만 떡 써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레몬이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하여 바울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려보내요. 왜요?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지난주에도 바울이 마땅한 바를 따라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짧은 서신인데 어떤 면에서 복음의 정수 같은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 그러면서도 너무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서 발견이 잘 안 되는 성품이에요. 옳고 선한 일을 하는데 상대가, 내가 아니라 상대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의 처분에 오네시모를 맡기고 있는, 정말 복음과 기독교가 드러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조국 사회는 얼마나 협박과 공갈이 넘쳐나고 강요와 강압과 억제로 뭔가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언젠가 그런 자리에 서서 남들이 억지로 시키는 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시켜먹고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과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꼭 옳고 이것이 반드시 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상대가 자원함으로 결심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가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사랑의 근거에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조국 땅에 왜 이렇게 강요하는 일이 많고 강제하는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상대를 그 정답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한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게 세상의 정신인 거예요. 그죠? 죄가 여러분과 저를 종로로 타도록 만든 거예요. 죄 아래서 우리는 끝없이 사망의 공갈과 협박,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공갈과 협박 앞에 굴복하면서 억지로, 그래서 조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조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종기와 영광이 뭔지를 공유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너무나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 사회는 강요하고 강제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자 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반복해서는 안 돼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조국 땅에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강제하지 않고,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그가 자원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제가 보면 한국 부모들은 거꾸로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5살 되기 전에 많이 때려요. 질서를 배우고 권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5살 전에 때리면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때 때려야 되는데 그때는 예쁘니까 못 때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등학교 들어가면 매를 들면 그거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믿어주면서 설득하면서 자원함으로 뭔가를 선택하도록 해줘야 되는 나이들이 시작되는 게 중등학교, 고등학교인데 대학 입시 때문에 그때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을 엉뚱하게 억압을 하니까 너무 많은 왜곡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맞아도 기억도 못해요. 많이 때려요. 예. 다섯 살 전에 질서를 딱 배우게 하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남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어릴 때 편히 가르쳐야 부모의 권위에 딱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손에 매를 들면 전부 아이들에게 상처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그게 바로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 갔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전부 종노릇밖에 모르던 그래서 그 연장에서 권세를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세상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진리가 바꾸어내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선한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옳은 일이지만 그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사랑함으로 기꺼움으로 헌신하게 하는 이 다른 정신이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세상에 흘러갔던 것이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부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모순과 어리석은 시대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만드는 바른 변화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나면서 종노릇하면서 평생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억압하고 또 강제하고 또 공갈하고 또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사랑이 기꺼움으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묻어나서 이 마음 아픈 이 아픔들을 좀 종식시켜내고 새로운 흐름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조국 사회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복된 은혜와 영광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